VOA 세계 뉴스입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예비 후보 네 번째 토론회가 어제 앨라베마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네 명의 예비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간의 지지율 2위를 자리를 놓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최근 지지율이 오르는 헤일리 전 대사가 미성년자의 성전환 금지에 반대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헤일리 전 대사가 거짓말이라고 반박하자 디센티스 주지사는 헤일리 전 대사가 이 사안에 법이 개입해선 안 된다고 한 것은 아동학대에 대응하지 않는 격이라고 거듭 공격했습니다. 비벡 라마스와미 후보도 헤일리 전 대사가 민주당 지지 기업인들로부터 기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겨냥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관계는 잘 관리했다면서도 펜타닐의 유입을 막지 못했고 중국의 미국 기술 유출도 허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 등 자신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 유죄를 확정받을 것이라면서 이 점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더 집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앞선 세 차례 토론회에 모두 불참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유럽연합 EU 지도부가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양측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은 이날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회담했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시 주석에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분명한 불균형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분야 등 양측의 이익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양측의 우려를 해결하고 책임감 있게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셸 의장은 EU와 중국이 안정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추구한다면서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포함한 유럽의 가치를 EU는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과 EU가 세계적 도전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양측의 관계는 통합과 성장의 호기를 맞고 있으며 이는 서로의 이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응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CGT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올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20주년을 맞은 양측이 이 같은 추세를 지속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시 주석은 양측이 호혜적 협력을 위한 파트너가 되고 지속적인 쌍방향 정치적 신뢰를 강화하며 전략적 합의 구축과 아울러 공동이익의 유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사우디의 실권자인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국제유가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빈살만 왕세자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우호적 관계 발전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빈살만 왕세자와의 다음 회담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오펙플러스에서의 협력에 대해 다시 얘기했다면서 두 정상은 국제 에너지 시장을 적정 수준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유지하는데 양국이 큰 책임을 지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도 우리는 러시아, 사우디 왕국, 중동과 세계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많은 관심사와 현안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담에 배석한 사우디 관계자는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와 러시아가 공동의 조율을 통해 중동 지역의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된 데 대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담은 푸틴 대통령이 앞서 같은 날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방문해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담은 러시아와 사우디가 회원국인 오펙플러스가 내년 1분기 원유 생산을 하루 220만 배럴 추가 감축하기로 최근 발표했던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야히야 신와르 하마스 수장의 자택을 포위했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영상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제 이스라엘군은 신와르의 자택을 포위하고 있고 신와르를 붙잡는 건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의 후계자 내성설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는 공식 판단을 내놨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수장들이 오는 9일 서울에서 만나 역내 안보 현안들을 집중 논의합니다. 자유를 향한 탈북민 가족들의 필사적인 북한 탈출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가 새해 초 공영방송을 통해 미 전역의 안방에 방영됩니다.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안남도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비, 평북과 함남은 오전부터 모레 새벽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9도, 최고기온은 5도에서 15도로 오늘보다는 많이 푸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와 서해 앞바다 모두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으며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의 후계자 내정설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올 들어 북한 당국과 매체들이 보인 김주의에 대한 파격적인 의전과 호칭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한국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군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잇따라 딸 김주혜와 동행한 행보와 관련해 세습 과정에서 후계자로 조기 등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주혜 세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처음 공식 석상을 통해 모습을 보인 김주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 4대 세습의 유력한 후계자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이 당국자는 또 지난 2021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총비서 바로 아래 직함으로 제1비서를 신설한 것을 두고 최근 행보를 보면 김주의 세습을 염두에 두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공식적인 2인자인 제1비서 자리를 신설한 이후에도 이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둔 것으로 한국 정부는 파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10살인 김주혜가 지난해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 현장에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김주혜를 후계자로 보는데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주혜에 대한 북한 당국과 매체의 파격적인 의전과 호칭 등을 후계자 내정을 뒷받침하는 징후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주혜가 지난 8월 해군사령부, 지난 11월 공군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군사령관들의 거수경례를 받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의전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했던 지난 9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 기념 열병식에서 김주혜가 주석단 중앙에 앉았던 점, 그리고 11월 김 위원장과 공군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과 비슷한 가죽 코트를 입고 김 위원장보다 앞쪽에서 촬영한 사진이 공개된 점도 주목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북한 매체가 김주혜에 대해 사용하는 존귀하신 자제분이라는 호칭에서 존귀하신이란 형용사는 수령급에게만 쓰는 표현이라며 김주혜가 아버지 앞에 나선 사진이 공개된 것도 후계자가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을 가릴 수 있는 인물? 그 뭐 상상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주혜가 딱 가리면서 앞으로 김주혜가 후계자가 될 거다라는 걸 끊임없이 지금 암시하고 있죠.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또 김 위원장이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승계 준비 과정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김주혜 조기 등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짧은 승계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 안팎으로부터 지도력에 대한 의심을 받고 권력 장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김 위원장이 자신의 딸에겐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조기 등판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도 지금은 김 위원장이 김주혜를 후계자로 간택하고 후계자 수업을 진행하는 단계로 진단했습니다. 고 명예교수는 김주혜의 조기 등판은 북한의 주요 전략무기 고도화와 맞물려서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전형적인 최고 지도자상이 장군형 지도자인데 북한이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고도화 현장에 김재해를 노출시킴으로써 추후에 사용할 우상화 선전 소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첫 등장도 화성 17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이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결국은 북한에서의 가장 후계 덕목으로 중시하는 것이 장군형 지도자예요.
통일부에 따르면 김주혜의 공식 석상 등장은 지금까지 모두 19번으로 이 가운데 16번이 군사적인 활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6일 가진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김정은이 딸을 지속해서 부각하는 것은 북한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 세습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다소 서두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신호로 제외 공간 연쇄 철수, 만성적인 식량난, 최근 탈북민 한국 입국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러나 김주혜 후계자 내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가부장 문화가 뿌리 깊고 더욱이 안팎의 어려움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북한 사회가 어린 여자아이를 후계자로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성 후계자를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급하게 후계자로 지명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북한 내부의 엘리트나 보통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접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과연 그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하는 해법일까?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회의적인 거예요.
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유교적인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반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과연 북한이 어느 정도 유교적인 사회일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주혜 후계자 여부에 지나치게 몰입할 경우 핵무기 고도화 등 북한 문제의 본질이 희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자칫 너무 후계자론 하나에만 프레임을 짜고서 거기에 모두 몰두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라든가 본질 자체가 다소 희석되고 어떤 면에서는 북한의 대남 신전적인 요소에 오히려 말려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 박사는 북한 지도부가 김주혜를 공식 석상에 연이어 내세운 이유가 후계자로 내정해서가 아니라 백두혈통 통치의 연속성을 부각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수령체제를 완성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다며 충분한 정보를 갖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서 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선적됐다는 의혹에 대해 미 국무부는 양국 간의 무기거래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So we have made clear that we oppose the transfer of additional weapons from North Korea to Russia and oppose the
밀러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가 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거래한 상황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추가 무기 이전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무기 이전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는 이들 두 나라 모두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반대의 경우, 즉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공급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그것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Russia supplying North Korea, not the issue you asked about, but the reverse side of this trade, we made clear that it violates.
이어 우리는 두 나라 모두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한반도 시각 5일 북한 라진항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이 포착돼 지난 8월 이후 이곳을 드나든 선박이 최소 20척에 이른다며 통상 선박 한 척이 약 600개의 컨테이너를 선적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기간 북한과 러시아가 운송한 컨테이너가 만 개를 넘겼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라진항은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 조정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I haven't seen those reports, so I can't specifically talk about this shipment, but I have talked about many times our concerns about North Korea providing.
커비 조정관은 그런 보도를 보지 못했다면서도 나는 북한이 러시아군에 포탄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더 쉽게 우크라이나인들을 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우려를 여러 번 언급했다고 답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15일 나진항에서 선박과 컨테이너가 지속적으로 포착된다는 BOE의 이메일 질의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는 영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에 대응해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 제재를 집행하고 적절한 경우 북한과 러시아 간 이러한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In addition, we categorically reject the U.S. allegation of the alleged DPRK Russia arms dealings.
김인철 유엔 주재의 북한 대표부서기관은 지난달 16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수장들이 오는 9일 서울에서 만나 영내 안보 현안들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사상 첫 미한 첨단 기술 대화에선 반도체, 배터리 등 경제 현안이 심도 깊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오는 9일 서울에서 미한일 3국 안보수장 간 대면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6일 VOA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 측 당국자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서울을 방문해 한일 당국자들과 만나 회의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안보 분야에서 영내 상호 관심사를 활발히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리번 보좌관이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바탕으로 미간일 3국 협력과 한국, 일본과의 양자 협력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일 양측 당국자들과 논의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r. Sullivan is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this trip to Seoul to meet with
앞서 한국 대통령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서울에서 3국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미한일 3국 정상 간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영내 안보 현안과 글로벌 문제, 경제 안보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3국 안보수장 간 대면 회의는 지난 6월 15일에 이어 약 6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앞서 일본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서 세 나라는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안정수호를 위한 공동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과 타이완 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비롯해 주요 신흥기술과 에너지 안보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3국 안보수장 회의가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열리는 만큼 정상 간 합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이행하기로 한 3국 간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면서 준비가 완료됐다는 발표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know that at the trilateral summit, the Camp David summit, there was an agreement.
또한 미한 핵협의 그룹에 일본이 참여하는 문제나 미사일 방어를 위한 3국 연합훈련 등 다른 안보 조치들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역대 미한일 안보수장들의 만남에서는 항상 공동성명 형태로 3국의 협의 내용이 공개됐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세 나라의 우려와 규탄이 담긴 공동성명이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Well, usually these meetings produce a joint statement, and if there is a joint statement, yes, it will.
전문가들은 또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 외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 타이완 등 국제 안보 현안들도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선임국장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중러 3국의 연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에 맞서 미한일 3국이 어떤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probably going to trade thoughts about how China, Russia, North Korea alliance is progressing.
아울러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한국과 일본이 더 협력하는 문제와 중국과 타이완 간 양안 문제 해결을 위한 3국의 공동의 노력의 중요성도 함께 의지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의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미국과 한국은 별도로 양자회담과 미한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미한일 3자회담에 하루 앞선 8일 조태용 실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9일에는 지난 4월 미한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처음으로 열리는 미한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를 개최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및 청정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일 열리는 미한 안보수장 양자회담에 대해 켄고스 국장은 최근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면서 휴전선 일대의 무장을 재배치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한 양국 간 공동 대응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nd we're now flying helicopters along the DMZ, which is a very dicey prospect.
접경 지역에서 남북 간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의 점검 등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와 관련한 추가적인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해당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싶어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한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가 미한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동맹들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을 포함한 핵심 기술과 공급망에 대해 함께 협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allies have been working together on critical technologies.
그러면서 이번 첫 회의에서는 향후 협력 확대를 위한 기본 의제와 과제 설정에 주력하면서 양국 간 민간 협력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배터리와 양자 분야 등 첨단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미한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첨단 기술력 확보가 국가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점을 고려해 양국 국가안보실의 주관 아래 고위급 채널에서 첨단 기술 분야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또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G7 정상들은 6일 화상회의를 열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 11월 21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 그리고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들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 내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G7 정상들은 지난 5월 히로시마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북한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단은커녕 지난달 21일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G7 정상들은 이날 다시 한번 지난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의 결의들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한편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 화상으로 만났다면서 원자폭탄 투하를 겪었지만 지금은 평화의 상징이 된 도시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선 우리는 제3국이 러시아의 침략 행위에 물질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 전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3국에 대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 군사조달 네트워크와 러시아가 관련 장비 등을 습득하는 걸 돕는 이들을 타겟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0월 13일 북한이 지난 9월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영토 보전을 위한 싸움을 지원하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는 10월 7일 시작된 하마스 등의 이스라엘 전역에 대한 끔찍한 테러 행위를 명백히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살인, 인질납치, 성폭력, 어린이에 대한 공격 등 충격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법에 따라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자국과 국민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정상들은 이어 우리는 또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정의롭고 지속적이며 안전한 평화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두 국가 해법의 일환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국가 해법은 1993년 오슬로 협정으로 도출된 방안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에 떼어 분리시키는 방안입니다. 대신 팔레스타인은 무장투쟁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은 독립을 지원해 두 나라로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내용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해서 중국을 겨냥해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우리는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재확인한다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포함해 대만에 대한 G7 회원국들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G7 정상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는 한편 205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용량을 2020년의 3배로 확대하는 세계적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V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이 올해 처음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연례 사이버방어 연합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나토는 양측 모두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나토는 6일 VOA에 한국이 최근 막을 내린 나토의 연례 사이버 방어 연합훈련에 처음 참여했다며 지난해에는 참관국이었지만 올해는 정식으로 참여해 다른 나토 동맹국과 협력국들과 함께 작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당국자는 이날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면서 이는 실제 상황에서 사이버 도전 과제를 해결할 한국과 우리의 집단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이버 방어는 나토와 한국 간 새롭고 강화된 협력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다른 나토 국가들, 협력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훈련했다며 한국이 자국 내 사이버 방어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처음 참가한 나토의 연례 사이버 방어 연합훈련 사이버 코알리션 2023이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실시됐습니다. 탈린에 있는 나토 사이버 방위 센터를 본부로 실시된 올해 훈련에는 나토 31개국 중 28개국과 한국, 일본, 우크라이나, 스웨덴, 조지아, 아일랜드 등 파트너국 7개국까지 총 35개국이 참가했습니다. 나토 당국자는 한국과 나토의 협력에 대해 우리 모두는 규범에 기반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전한 사이버 공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훈련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모범 사례를 교환함으로써 우리는 공동의 상황 인식과 복원력을 높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은 역내 위협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국가 사이버 방어와 복원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증진하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나토와 좋은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 당국자는 사이버 훈련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실제 사이버 위협을 기반으로 하지만 특정 국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가상의 국가와 비국가 위협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11개 분야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공동의 안보 도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실무, 고위급 정무, 군사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실은 기술과 사이버 방위, 하이브리드 등의 나토 논의에 한국의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우려가 있는 단체 명단에 로켓 공업부 등 북한 기관 6곳을 추가했습니다. 대부분 미사일 관련 물자를 조달하는 기관들이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6일 대량 살상무기 개발 우려가 있는 해외 단체 및 기관을 지정한 명단을 갱신하고 북한 단체 6곳을 추가했습니다. BOA가 이날 공개된 명단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4월과 10월 각각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과 일본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던 북한 로켓 공업부가 새롭게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로켓 공업부는 4개의 자회사를 두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과 외국 기업과의 협업 투자 등을 통해 획득한 외화를 대량 살상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원과 물품 조달에 사용해온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혐의로 미국과 일본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합장강 무역회사와 노은산 무역회사, 연합무역회사, 승리산 무역회사, 운천 무역회사도 이번에 새롭게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로켓 공업부를 비롯한 5개 기관에 독자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 관련 우려 대상 기관으로 지정한 북한 국적의 기관과 단체는 노동당 39호실 등을 포함해 모두 156곳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해외 기관을 대상으로 한 WMD 개발 우려 명단을 발표해온 일본 경제산업성은 매년 연말 해당 명단을 갱신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해외 기관 및 단체들과 거래하거나 기술 및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군사 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한편 올해 명단에는 북한 외에도 총 36곳의 외국 기관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일본 경제산업성은 밝혔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러시아와 파키스탄이 11개 기관이 새롭게 추가돼 가장 많았고 중국도 최대 핵무기 관련 연구소인 중국 공정물리연구원 등 7곳이 새롭게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를 향한 탈북민 가족들의 필사적인 북한 탈출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가 새해 초 공영방송을 통해 미국 전역의 안방에 방영됩니다.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현실을 많은 미국인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의 공영방송인 PBS는 5일 간판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인디펜던트 렌즈를 통해 탈북민 가족들의 탈출 이야기를 그린 다큐영화 비욘드 유토피아를 내년 1월 9일에 방영한다고 밝혔습니다. PBS는 이 영화에 대해 북한이 낙원이라고 믿고 자란 탈북민들이 모든 걸 걸고 북한을 탈출한 감동 스토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잊을 수 없는 다큐멘터리는 가혹한 처벌과 처형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조국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 위험한 여정을 떠나는 가족들을 따라가면서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한 세상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예. 그
산책에서 지금
사람 한 가족 지금 나왔는데요.
아저씨가 우리 아들
맨발 같이 갔습니다. 아, 구출하 돌아가고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의 대중연예 전문지 브라이어티도 5일 내년 미국 아카데미상 다큐 부문 후보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 가운데 하나인 이 영화가 PBS의 겨울 다큐 시리즈 6편 중 하나로 방영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TV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영방송이 탈북민들을 소재로 한 다큐영화를 방영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PBS재단은 이 방송의 시청자가 월 단위로 평균 1억 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미국인이 탈북민 등 열악한 북한 주민들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를 제작한 매들린 개빈 감독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희망은 많은 관객이 이 영화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미국 등 세상에 전달되고 그들의 삶의 실상이 드러나는 게 자신이 만난 북한 주민들이 바라는 소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 두 가족의 북한 탈출과 애환, 그들을 구출하려는 한국 목사의 노력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다큐영화 Beyond Utopia는 지난 1월 세계 독립영화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썬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는 등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입소문이 퍼지면서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 국회에서도 시사회가 열렸고 미국에서도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등 여러 곳과 하버드대학 등 많은 대학에서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에 본부를 둔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개빈 감독과 주인공들을 초청해 7일 영화 시사회와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화는 또 최근 듀폰사와 콜롬비아대가 공동 수여하는 2024 듀폰 콜롬비아상 방송 저널리즘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영화의 공동 프로듀서인 수미테리 전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담당 국장은 2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에 이 소식을 올리면서 저널리즘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가운데 하나인 듀폰 콜롬비아상 최종 후보에 오르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북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방지 캠페인을 펼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여성에 대해 인권 침해가 심각한 만큼 북한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가 북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16일간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유엔 여성기구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착수한 유엔 차원의 연례 캠페인에 동참하며 시작된 이 캠페인은 세계 인권선언의 날인 오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서울 유엔 사무소는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X에 북한 내 젠더 기반 폭력에 맞서고자 여성 인권 옹호자들이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혜수 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은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북한에서 젠더 기반 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best way to prevent gender-based violence in the DPRK is let people understand.
신 위원은 예를 들어 많은 나라에서 가정폭력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성희롱, 강간, 가정폭력, 인신매매 등 젠더 기반 폭력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은 사람들이 먼저 그 개념을 이해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이후 소추, 피해자 보호, 예방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 관계자들도 이번 16일 캠페인에 동참해 북한 내 실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영국의 북한인권조사단체인 한미래의 강혜주 공동디렉터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X에 북한의 여성과 여아가 만연한 성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감내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젠더 중심의 옹호 활동과 국제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만연하지만 피해자가 정의 실현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들을 위한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강정현 선임연구원은 북한 여성이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노출되며 강제결혼과 노동력 착취의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한다며 북한이 여성차별 철폐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젠더 기반 폭력 가해자를 조사, 기소, 처벌하는 것은 예방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선형 심리상담사는 북한 여성들이 고문과 폭행 등 외상을 초래하는 사건에 많이 노출된다며 이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치유 서비스가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북한 출신 박지현 씨는 6일 VOA와 통화해서 유엔 여성기구 영국 국가위원회가 진행하는 젠더 기반 폭력 방지를 위한 16일의 캠페인에 참여했다며 자신이 탈북 여성들의 실상을 알린 인터뷰 내용이 곧 인터넷 뉴스레터를 통해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 여성들의 보편적인 권리가 먼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기본적 권리, 예를 들면 여성들이 공부할 권리, 그러나 북한에서는 17세 이상이 지나면 여성들은 공부할 권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어도 이제 본인이 직업을 계속 다녀야 되지만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부양가족으로 넘어가는 것 이런 것부터 봤을 때 이제 북한에서는 기본적 권리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죠.
박 씨는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 인권 상황과 인식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다 정교하게 초점을 맞춘 인권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 주도하에 여성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겪는 강제 북송, 강제 인신매매, 성매매 이외에도 당국이 북한 여아들의 인권도 침해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3, 14살 되게 되면 정권 자체에서 여자 아이들이 이제 뭐 인물부터 신체 검사를 따로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17살까지 관리하고 17살 지나면 이제 옥과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중앙당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일단은 뭐 이런 고위급 간부들 앞에서 춤과 노래를 추기도 하고 해외 파견돼서 춤과 노래 계속 몸을 팔아서 정부에 돈을 벌어들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거든요.
지난달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문제에 대해 우려하며 북한 정부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불평등한 고용 기회,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 여성 인신매매에 극도로 취약하게 하는 내부 환경, 정치사회 영역과 구금 중 차별 등 여성에 가해지는 젠더에 기반한 차별, 강제 낙태와 다른 형태의 성폭력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보편적 정례 검토 등을 통해 북한 당국에 여성폭력 종식을 위한 다양한 권고를 했지만 개선 움직임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특히 2019년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9개 나라가 권고한 여성폭력 방지와 역량 강화 권고 가운데 나미비아와 아르헨티나, 호주, 이집트, 벨기에의 권고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이행 조치 발표나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는 북한 정권이 위성 발사의 정당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우주조약보다 상위법이라고 앤드류 칠텀 전 유엔 법무사무국 법률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 글로벌 정책 수석 고문을 맡고 있는 치텀 전 보좌관은 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우주 개발을 금지한 것은 북한이 이를 위협적 행동에 악용할 의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치텀 전 보좌관을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이후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유엔 안보리를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우주개발 권리는 유엔 우주조약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탄도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같은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를 정당한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Well, they can make the argument. I think they're wrong.
북한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자들의 주장과 관련해 두 가지 논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우주조약 당사자란 점입니다. 그들은 또한 다섯 개의 우주법 조약 중 두 번째 조약으로 관할권과 통제를 명시한 등록협약의 당사국이기도 합니다. 1967년에 발효된 우주조약에 따르면 우주는 국제법상 모든 국가의 영역이며 인류를 위한 우주탐사에 국가별 제한을 주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조약은 매우 명확하고 기초적이죠. 이는 민간이 아닌 국가가 우주를 탐사하고 궤도에 물체를 배치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공간도 제공합니다. 따라서 2009년 우주조약 가입 이후 북한은 체제 내에서 많은 자유를 누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주개발 부문에서 국제관계의 다른 영역이나 국제법의 다른 영역과 다른 행동을 취해왔습니다. 등록협약에 가입했고 과거 두 번의 위성발사에 대해서도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의 등록을 요구하는 UN 우주조약에 따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찰위성이라는 것만으로 국제규범이나 국제법 자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찰위성의 사용은 국가가 허용하는 행위의 일부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국가들 사이의 관행입니다. 따라서 전체 맥락을 보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북한이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제재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모두 무효화됩니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유엔 협약의 회원국입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북한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권한에 적용을 받습니다. 저는 기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탄도미사일은 대량 살상 무기용이든 우주 궤도 발사를 위한 것이든 동일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 이후로 북한이 핵무기 기술과 함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재 체제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을 구속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제재 체제가 명백히 제안하고 요구하는 것은 모호하지 않으며 북한이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조약 협약국으로서 갖는 우주개발 권리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상충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떤 국제법이 더 우선한다고 봐야 할까요?
The binding authority of the Security Council which designates something a violation of peace and security.
안보리가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권한은 우주조약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리보다 우선합니다. 우주조약은 국가들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라면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유엔 안보리가 한 국가의 행동을 공격적인 것으로 간주해 거부권 없이 9개 회원국의 표결로 그것을 위협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상위 규정은 없습니다. 안보리는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 없이 만장일치로 대북결의를 채택했고 2017년에는 이를 강화했습니다. 국가는 자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하나의 주권을 갖고 있죠. 그러나 안보리에 관한 유엔 헌장 7장은 안보리가 그런 국가의 권리를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게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지만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는 실증주의 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에서 논란의 소지는 없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탄도미사일기 사용을 금지했지만 위성발사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I don't think so. I mean, I think they're God bless them for doing all they can. I think it's very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술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우주 탐사에 쓰이는 기술은 똑같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의 견해가 있었고 안보리 이사국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법률 분석의 기본 원칙인 평이한 언어에 근거해 판단합니다. 북한은 최초 제재의 목적이 대량 살상 무기 실험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읽은 결의의 탄도미사일 기술에 대한 문구를 보면 그것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동일한 기술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구 하나가 있고 없고는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의의 문구를 좀 더 명확히 해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요.
I think they could. I mean, I think that they could make the resolution more clear to be.
결의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대북 결의에서 언급된 내용을 읽어보면 명확한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과거 위성 발사에 대한 우려를 포함시킨 맥락을 제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안보리가 지난해 추가 제재를 통과시키려고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미국과 유럽, 영국, 프랑스 사이의 교착 상황으로 인해 안보리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결의 문구를 더 명확히 수정해도 나쁘지 않겠지만 큰 맥락에서 볼 때 현재 북한의 위성 발사가 제재에 의해 금지된다는 해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지난 2016년 유엔 결의 2270호는 당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동의해 채택됐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위성 개발에 대한 제재에 가장 가까운 동맹인 두 나라가 동참했다는 사실이 북한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that the 2016 vote and the previous votes where there was no veto, even if they had abstained.
2016년 결의뿐 아니라 그 이전 채택된 결의에서도 기권을 했을지언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대국들이 이 제도에 만장일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부터 전체 체제가 계속 강화됐고 2016년 이후부터 한동안 견고하게 이행됐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연일 미국과 한국을 이중 기준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위성을 발사하고 우주 개발을 하면서 왜 자신들은 안 되느냐는 주장인데요. 이중 기준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 are double standards.
국제사회 현실에서는 이중잣대가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국제평화와 안보의 기본 구조의 일부로서 이중기준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전체 대북제재의 근간이 되는 핵비확산 체제 자체가 사실상 이중기준입니다. 핵확산 금지조약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191개 나라, 전 세계 대다수는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이중 기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960년대부터 일부 국가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데 동의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국제조약의 핵 비확산 규범이 허용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도 이중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That's true. I mean, that's absolutely. What I said before abo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국제사회가 정찰 위성의 사용을 현대 국가 기술의 일반적인 도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죠. 표적 암살에 사용하거나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그것을 돕는 데 사용한다면 말입니다. 지금 북한의 정찰 위성 기술의 경우 가장 큰 우려는 바로 북한 스스로가 밝힌 대로 침략 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핵 전쟁을 위협하고 미국과 다른 국가에 대한 공격과 위협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북한이 기술을 보유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국제 규범이나 국제법에 대한 또 다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평범한 칼이 범죄자에 의해 사용되는 것처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하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위성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시험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엔 무대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위반을 막을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They can strengthen enforcement of the existing sanctions regime as a first line of.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기존 제재 체제의 집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제재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천여 개가 넘는 기관과 개인이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등 제재 체제 위반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보고와 조사도 계속되고 있죠. 무역 금수 조치와 기타 금융 제재도 수반됩니다. 인도주의적 목적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제재 체제의 집행을 확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자금 조달과 수입을 계속 허용하는 단체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첫 번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유엔 차원을 넘어 미국과 한국 등의 양자적 억지 전략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유엔의 관점에서 볼 때 회원국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의 석탄 수출 금지 제재에 대한 우회를 막기 위해 더 나은 정책과 집행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의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실제 어떻게 제재를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제재는 집행에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불량 국가들이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분열되면서 합의는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들이 제재를 위반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시리아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죠.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문제지만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앤드루 칠텀 전 유엔 법무사무국 법률보좌관으로부터 북한 정권의 위성 발사에 대한 정당성, 또 이중기준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과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비오의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하와이주 오하우 섬에 위치한 진주만에 대한 기습 공격은 미국 태평양 함대와 이를 지키는 공군과 해병대를 대상으로 감행됐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 8시가 채 안 된 시각 시작된 일본의 공격은 미군 전함 8척을 포함해 함정 20척, 항공기 300여 대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2,400여 명의 미국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월 8일 미 연방의회는 대일 선전포고를 결의합니다. 그리고 진주만 공습 3개월 후인 1942년 2월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9066을 발령해 일본계 미국인들의 시민권을 유보하고 전쟁 기간 동안 군사적 제한구역을 지정해 미국에 대한 배신 행위나 불순한 의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누구든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일본인들이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유타, 콜로라도 등에 만들어진 수용소에 강제 수용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일본인들은 풀려나 자유를 얻었지만 대부분의 자산은 몰수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1787년 12월 7일 델라웨어주가 미국의 첫 번째 주가 됩니다. 미국 주 가운데 면적으로는 두 번째로 작은 주인 델라웨어주는 규모는 작지만 첫 번째로 미 연방에 가입해 첫 번째 주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1787년 미국 13개 주 가운데 가장 처음 미국 연방 헌법을 승인했습니다. 1770년대 13개 주 식민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독립 논의를 할 때 델라웨어 대표단은 찬반 의견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델라웨어 대표의 한 명이었던 시저 로드니가 18시간가량 말을 타고 밤새 달려가 독립 지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발행된 미국 50개 주 동전에는 델라웨어 주 First State 첫 번째 주라는 문구와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의 시저 로드니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델라웨어 웰밍턴에 있는 그의 동상은 흑인 노예를 200여 명 소유했던 인종차별주의자로 평가되면서 지난 2000년 6월 제거되기도 했습니다. 시저 로드니는 1784년 암에 걸려 55살의 젊은 나이에 사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